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란의 최근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이틀 연속으로 전시 내각을 소집해 격론을 벌였지만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들은 15일 오후 소집된 전시 내각이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란의 반격 방침에는 뜻을 모았으나 언제 어떻게 할지에 관해 의견이 갈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잠재적인 군사적 대응 외에도 이란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적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시 내각의 핵심 구성원인 베니 간츠 전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빠른 보복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츠 전 장관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에 대한 대응을 늦출수록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로부터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여기에 결론을 내는데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이어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반격 자제를 촉구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이스라엘에 직접 대응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이란 측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앞서 이란의 공격 당일인 전날에도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3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시작되자 중동에 배치된 미군을 동원해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해 이란이 뛰어올린 80기 넘는 무인 항공기를 미국이 파괴했으며 탄도미사일 최소 6발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발사 이전에 발사 차량에 탑재되어 있던 미사일 한 발과 예멘의 후티반군 통제지역의 지상에 있던 드론 7기 등이 포함된다고 미 중부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사전에 구축함 2척을 이스라엘 인근에 배치하는 등 영내 병력을 보강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왔다고 미 국방부 측이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철통 같은 공약에 따라 영내 미군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발사한 드론들을 계속해서 격추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 전력은 추가적인 방어 지원을 제공하고 영내에서 작전하는 미군도 보호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전화회담을 통해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과 가자지구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에서 요르단과 요르단 국민에게도 위협이 된 이란의 공격을 강력하게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지도자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며칠 동안 긴밀하게 연락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이란의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확전을 추구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방어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영국과 독일 외무장관과도 전화회담을 갖고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이 이번 통화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대규모 드론 미사일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한편 역내 더 이상의 사태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5일 국가 간 무역과 투자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이날 상하이 퉁지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언젠가는 독일과 유럽에 중국 자동차들이 있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항상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경쟁은 공정해야만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은 지금이 4월 15일 오후 시간이고요. 4월 15일은 미국에서 돈 버는 사람들 누구나 국세청에 소득 관련 보고서와 서류를 내야 하는 택스 리턴, 세금 보고의 마지막 날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휴일 등의 상황으로 며칠의 여유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해마다 4월 15일이 그 기한이고요. 지난 한해 얼마나 벌었는지, 부양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기부금을 얼마나 냈는지 등을 기록하면 급여를 받으면서 이미 연방세, 주세 등을 낸 것에 감안해서 돌려받을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더 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국세청 세금 보고 업무는 1월에 시작하지만 숙제를 미뤘다 하는 경우처럼 마감이 임박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4월 15일이 지나면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또 이자도 붙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는 알림이 뉴스 기사 등을 통해서 계속 나옵니다. 소득과 지출이 간단하거나 세금 보고 경험이 많아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미국 납세자의 절반 정도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세금 보고를 합니다. 최근 추세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신고, 자동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고요. 올해는 3월 말까지 제출된 세금 신고가 9천만 건 정도고 그 이후에 15일까지 약 5천만 건이 더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는 누진세 나라입니다.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2만 2천 달러까지는 소득세가 10%고요. 8만 9,451달러에서 19만 750달러까지는 22% 세율이 또 부부 소득이 69만 3,750달러가 넘으면 소득의 37%를 연방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어머 제현이! 아 세상에! 아니 내 발로 페달을 밟고 가는 게 너무 신기해요. 기분이 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네, 무엇이 이분들이 이렇게 신나게 했을까요? 한국 서울의 한강 광나루 공원에 자전거를 무료로 가르쳐주는 곳이 있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우 서울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네, 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4월 15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7도,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 16일 화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지만 평양과 안주는 오전까지 비 내리다가 맑아지고요. 평안북도, 황해도,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습니다. 북부 지역은 종일 가끔 비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모래 먼지가 섞인 황사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상 3도에서 13도, 낮 최고는 10도에서 24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10도에서 시작하고요. 개성과 함흥도 10도, 10도, 신의주가 9도, 원산 13도, 청진의 아침 최저 8도, 해산 6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개성이 20도까지 오릅니다. 함흥과 원산은 24도입니다. 신의주의 낮 최고 21도고요. 중강은 19도, 해산 1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이 1에서 3m, 먼바다 4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도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4월 16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가운데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이란을 규탄하고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의 보복 계획을 만류했고요. 이어서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간의 소득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세계은행 보고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동 정세가 아주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한 데 대해서 주요 7개국이 성명을 발표했죠.
네, G7 정상들이 14일 화상으로 회의를 한 뒤에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직접적이고 전례 없는 공격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국민에 대해 완전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고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란의 공격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G7 정상들은 이란이 역내에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런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그 대리인들에게 공격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상황을 안정시키고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에 대응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가자지구에서의 위기 종식을 위한 공조를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란은 이번 공격의 이유를 얼마 전에 그 자국 영사관이 폭격당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밝힌 거죠.
네. 이란은 이번 공격을 이스라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진실의 약속 작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14일 성명을 내고 이란 영토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지난 1일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이란군 사령관 여러 명이 사망한 이스라엘에게 공격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란은 이번 공격에 미사일과 드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결과 어떻게 평가됐습니까?
예, 이란군의 모하메드 호세인 바게리 참모총장이 14일 공습 후에 이번 공습에 따른 작전 목표가 달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론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동원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시온주의자 정권은 이번 작전을 무력화하고자 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란이 그러면서도 추가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죠?
네, 바게리 총장은 이란은 이번 작전이 종료됐다고 보고 이를 계속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온주의자 정권이 대응할 경우에는 우리의 다음 작전이 더욱 커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란의 이번 공격에도 이스라엘 쪽은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하네요.
네, 이스라엘군의 대니얼 하가리 대변인이 14일 TV 브리핑을 통해서요. 이란이 발사한 드론과 미사일 등 여러 유형의 공격 중에 99%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란의 공격은 드론 170대, 순항미사일 30기 이상, 또 탄도미사일 120기 20기 이상이 동원됐는데요. 하가리 대변인은 드론과 순항미사일 중에 이스라엘에 도달한 것은 없었으며 탄도미사일 중 몇 발만 영공을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군기지에 경미한 피해만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공습이 시작된 직후에 이스라엘이 학교와 직장을 폐쇄했다고 대피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 당국이 15일부터 교육활동이 재개될 것이며 대부분의 장소에서 대규모 모임에 대한 제한이 해제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아, 당초 피습 직후에는 모든 학교 문을 닫고 야외에서 예정된 활동도 전면 취소했었습니다. 아, 이란 국영 언론도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으로 인해 중단됐던 이란 항공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뉴욕으로 가겠습니다. 이란의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 관한 소식인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가 소집됐죠.
네, 1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안보리 긴급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날 회의에서 안보리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세계 대전으로 몰려가기 전에 이란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위험선을 넘었고 이스라엘은 보복할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거듭해서 안보리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심각한 제재를 다시 부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라고도 했습니다.
네. 자, 이란 대표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이란은 당연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었다고 반격했는데요.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유엔 주재 이란 대사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전적으로 이란의 고유한 방어권 행사라면서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에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확대나 전쟁은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어떤 위협이나 침략이 있을 때는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유엔에서는 미국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심인데 미국의 대응 어땠습니까?
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가요. 이란의 공격 행위를 비난하는 동시에 확전은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해서 유엔에서 이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추가 조치를 모색할 거라면서 이란이 추가 조치를 취할 경우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중동이 벼랑 끝에 있으며 파괴적이고 전면적인 분쟁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금은 진정시키고 단계를 완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특정한 결의라든지 조치가 취해진 건 아니죠?
네. 영국과 일본 등 서방국 대부분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우려한다면서 양국의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이 상황을 가라앉히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뉴스에 각국이 각을 곤두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경제적 파급 효과, 뭐 피해 때문일 텐데요. 유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란의 공격으로 국제시장의 석유 가격이 급등하지 않을까 우려가 됐었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아, 국제유가는 오히려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BBC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지난 주말 배럴당 92.18달러였는데 15일 오전 다시 9달러 74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네네.
전문가들은 중동전쟁이 확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어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는 것이라면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예. 자, 앞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변수가 될 텐데 자, 그런데 선박 나포 소식이 있었더군요.
네, 공습에 앞선 나포였는데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 기업인이 소유한 해운사 선박을 나포했습니다. 아, 이란은 혁명수비대 해군 세파 특수부대 소속 대원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상에서 MSC 에리지 컨테이너선을 나포해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해당 선박이 포르투갈 국적이지만 이 선박이 시온주의 기업 조디악 해운 소유라면서 선박을 나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일 큰 관심은 아무래도 미국의 대응일 텐데요.
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에도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14일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각으로 13일 늦게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추가 대응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복수의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에 대한 보복 방안을 검토하는 내각 회의를 고려했다가 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이를 회의를 철회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백악관의 고위 관리들의 발언도 함께 보도가 됐죠.
네, 로이터통신은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14일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를 계속 도울 것이지만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이 지역의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으며 더 큰 분쟁을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의회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13일 소셜미디어의 서비스 X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악의적인 공격에 직면한 지금 미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과 함께하겠다는 완전한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대표도 X에 다음 주 일정을 변경해서 우리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이란과 테러리스트 대리 세력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을 검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도 이날 성명을 통해서 이란 정부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동에서 적대 행위가 더 확대될 위험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간의 그 소득 증가율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세계은행이 밝혔군요.
네, 세계은행이 15일 보고서에서요, 지난 5년 사이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간 1인당 국민소득 격차가 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세계은행 산하 국제개발협회 IDA로부터 보조금과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75개 나라가 자칫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심찬 정책 전환과 상당한 국제 원조가 시급하다는 겁니다.
예. 통상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이 부자 나라 들보다 성장률이 더 높은 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유한 국가와의 소득 증가율 격차가 이 커지는 나라가 최빈국의 절반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이례적이네요.
예, 세계은행은 현재 상황을 구조적인 퇴행 현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가난한 나라들과 부유한 나라의 1인당 소득 증가율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네.
세계은행의 부주석 이코노미스트이자 보고서 저자 중 한 명인 아이한 코세시가 로이터통신에요. 이런 현상은 처음이라면서 가난한 국가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국제개발협회 IDA가 세계은행의 기관이라고 하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이고 또 말씀하신 그 가난한 나라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 먼저 세계은행은 빈곤 해소를 목표로 하는 금융기관인데요.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규모가 연간 $500가 넘습니다.
500억 달러.
500억 달러가 네. 넘습니다. 세계은행은 국제부흥개발은행과 국제개발협회 두 조직으로 구성되는데요. 국제개발협회는 이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융자도 받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에 더 완화된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네, 네.
예, 국제부흥개발은행과 달리 국제개발협회 협회는 국민소득 1,315달러 미만 국가들을 대상으로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개발협회 IDA의 도움을 받는 국가들을 가난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군요.
네, 전체 IDA 국가 중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있습니다.
네.
또 14개 나라는 아시아, 또 8개 나라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 있습니다. 31개 나라는 1인당 소득이 연간 1,315달러 미만입니다.
네.
여기에는 콩고 민주공화국, 아프가니스탄, 아이티가 포함됩니다.
네. 자, 구체적인 숫자로 지금 성장 지체 현상이 확인이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네,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이미 많은 국제개발협회 국가들의 성장이 둔화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런데 2020년부터 올해 사이 성장률이 3.4%에 불과할 것이고 이는 1990년대 초반 이후 5년 단위 수치로는 가장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같은 나라가 지난 한 해에만 2.5% 성장했으니까 대조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합니까?
예, 보고서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 또 기후변화, 폭력과 분쟁 등의 증가도 이들 국가 성장 지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세계은행은요, 재정과 통화, 금융정책 강화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 교육 개선, 또 국내 소득 증대를 위한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국제개발협회 IDA의 자금 지원을 받는 나라에 살고 있는 인구, 그 얼마나 됩니까?
네, 세계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인 19억 명이 IDA의 자금 지원을 받는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예. 굶주림이나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세계 인구의 약 90%가 이 아이디의 국가에 살고 있는 건데요. 이들 국가 중에 절반은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거꾸로 인구 통계학적 이점도 있긴 합니다. 세계은행은 젊은 인구, 풍부한 천연자원, 풍부한 태양에너지 같은 잠재력이 있다면서 이들 국가를 외면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세계은행이 이 사안을 얘기하면서 한국을 언급했군요.
네, 인드미트 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주요 경제 강국인 한국과 중국, 인도도 한때 세계 IDA 채무국이었지만 극심한 빈곤을 극복하고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면 현재 IDA 국가들도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 연방 하원이 영장 없이 외국인의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해외정보감시법 FISA 702조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상무부가 한국 기업 삼성의 텍사스주 반도체 생산 시설에 64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서는 형사 재판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한 재판 일정이 15일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개시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대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자격이 되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네, 법정에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군요.
네, 15일 오전 9시 30분경 맨해튼 지방법원에 도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이번 재판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자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일은 이전에 일어난 적이 없다면서 이것은 정치적 박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이는 미국에 대한 공격이며 따라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에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서 13만 달러의 합의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전달했던 것은 아니고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를 통해서 전달했는데요.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이 트럼프 그룹이 코언 씨에게 이 돈을 변제해주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 회계 장부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입막음용으로 준 돈을 이 법률 서비스 비용으로 처리해서 합법적인 수수료로 둔갑시켰던 겁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이 난 게 언제였었죠?
네, 지난해 3월 30일입니다.
예.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이 맨해튼 지검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 34개인데요.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기소되는 사건이다 보니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형사 기소 결정이 난 지 1년 만에 재판이 시작된 것이죠.
예. 재판이 어떤 일정으로 진행됩니까?
뭐 첫날이 15일에는 배심원 선정이 시작되는데요. 지금 현재 배심원 선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재판이 최소한 6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 내내 이 수요일을 제외한 주중 4회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지도 관심사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증언하겠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앞서 이 민사재판 때도 증언하겠다고 했다가 취소한 바 있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재판에서 어떤 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집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엘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 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기업 문건을 위조했다는 점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찰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니얼 씨씨 외에 입막음 돈을 준 여성이 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이 있군요. 누구 얘긴가요?
캐런 맥두걸이란 여성인데요. 역시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인 맥두걸 씨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폭로하려고 하자 이 내셔널 인콰이어러라는 잡지가 맥두걸 씨에게 15만 달러를 지급하고 이 보도 독점권을 사들인 후에 이 관련 내용을 묻어버린 겁니다.
네.
이 잡지의 모 회사 최고 경영자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구인데요. 따라서 검찰은 이른바 이 취재 후에 죽이기, 이 캐치앤킬 수법을 사용한 것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번 재판에 어떤 사람들이 증인으로 서게 될까요?
네. 대니얼스 씨에게 직접 돈을 건넨 코언 씨가 이번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 될 예정입니다. 코언 씨는 지난 2018년 8월에 연방법원에서 선거자금 위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네.
입막음을 위해 돈을 주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해당 자금이 대선 한 달 전에 지급됐고 이 법률 비용으로 처리된 점에서 유죄가 인정돼서 이 코언 씨가 3년형을 선고받았었죠. 또 대니얼스 씨와 맥두걸 씨도 증인으로 설 것으로 예상되고요. 검찰은 호프 픽스 전 백악관 공보국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힉스 전 국장은 지난 2016년 대선 때 캠페인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입니다.
네. 자,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34개 각각의 혐의에 대해 4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판결과 형량에 대해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잘 알려지다시피 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 돼 있습니다. 재판도 받아야 되고 선거운동도 함께 진행해야 될 그런 상황이죠?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법정에 계속 출두해야 하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음 기소 결정이 나왔을 때부터 역사상 최대 수준의 정치적 박해이자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자신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인 탄압으로 본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15일에 나는 매우 논란 많고 부패한 판사 앞에 함구한 채 앉아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나에 대한 증오가 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해 있는 재판이 이거 말고 또 있죠?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게 될 형사 재판 총 4건인데요. 11월 대선 이전에 재판 일정이 확정된 사건은 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이 유일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또 사건의 경중으로 따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한 4건의 형사 기소 사건 중 이 사건이 그나마 가장 가볍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다른 혐의는 어떤 것들입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기밀 문건을 법에 따라 이 국립문서관리청에 반납하지 않고 플로리다주 말랄라고 자택으로 가져가서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 또 조지아주에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각각 기소됐습니다. 이 총 4건의 기소와 관련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88개에 달하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뭐 대선 후에라도 나머지 그 3건의 형사 재판에 대한 일정은 나와 있습니까?
3건 모두 재판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 법정 주장이 오가면서 재판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한 재판을 어떻게든 늦추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재판이 연기되고 올 11월에 있을 대선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또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자신에 대한 기소를 종결시키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면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찬반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해외 정보 감시법 FISA가 하원을 통과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만료 시한이 다가온 해외정보감시법이 2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은 지난 12일에 본회의를 열고 해외정보감시법 FISA 702조를 재승인하는 법안을 273대 147로 가결해서 상원으로 송부했습니다. 미 언론은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이 시간에 해외정보감시법 702조가 연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원이 지난 10일에 이 FISA 702조의 만료 시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이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묻는 절차 투표를 진행했는데 당시에는 부결됐습니다.
네.
그런데 부결된 법안은 연장 시한을 5년 더 늘린다는 내용이었고요.
네.
이번에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이 법을 2년만 더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법안의 내용이 바뀐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그들이 내 대선 캠페인을 염탐했다. FISA 702가 나와 다른 많은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없애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10일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강경파 의원 19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 본회의 표결이 무산됐던 건데요. 결국 존슨 의장은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서 법안 연장 기한을 기존 5년에서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예. 자,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해외정보감시법은 미국 정부가 해외 국가나 단체,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1978년에 제정된 건데요.
네.
특히 이 법의 702조는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제정됐는데 미국 영토 밖에서 영장이 없어도 외국인의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이 왜 논란에 있었던 거죠?
네, 미 정보 당국이 미국인들의 통신 정보까지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
702조는 미국 시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허용하지 않지만 만약에 미국 시민이 외국인 감시 대상과 접촉이 있었다면 미국인에 관한 자료도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FIFA 702조가 이 법원의 승인 없이 미국인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허점이 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이 해외정보감시법의 만료 시한이 곧 정해져 있죠.
네, 19일입니다. 백악관과 정보당국은 법을 재승인하지 않을 경우 정보 수집 역량이 크게 약해져서 미국의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도 지난 11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FISA는 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적들을 감시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라며 법이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상무부가 한국 기업이 건설하고 있는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규모 지원을 한다고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미 상무부는 15일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에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정부가 지원하게 될 삼성의 새로운 시설에는 연구개발, R&D 시설과 첨단 패키징 시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패키징은 반도체, 이 칩을 포장한다는 뜻인데 반도체가 실제 전자기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제품화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말합니다.
예, 64억 달러면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어떻게 한국 기업에 이런 투자가 가능하게 된 건가요?
네, 바로 칩스법이라고 부르는 반도체와 과학법에 따른 겁니다. 이 반도체법은 가전제품에서 군용 무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반도체의 국내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마련된 법인데요. 지난 2022년에 승인받았습니다. 상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상무부와 삼성전자가 반도체법에 따라 최대 64억 달러의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예비 거래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히고 반도체법은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보건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발전시키며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지원과 관련해서 직접 한 얘기가 있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서 삼성과의 예비거래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삼성은 4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고 최소 2만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이들 시설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에 필수적이고 미국 국가 안보를 강화하게 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도체 생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20세기 들어 미국에서 산업화가 고도화하면서 점점 환경오염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특히 1960년대 들어 대기와 수질 오염에 관한 우려가 커졌고 그 결과 환경보호와 규제 책임을 맡는 연방독립기관 환경보호청 EPA가 신설됐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환경보호청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As you know, I'm here to announce that those standards that were set, that we are obligated to evaluate, we are determining, I am determining that those standards are inappropriate and should be revised.
지난 2018년 4월 3일, 스콧 프루이트 환경보호청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프루이트 청장은 이 자리에서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차량 배기가스 제한 규정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를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carries out laws to ensure all Americans are protected from significant risks to human health.
강요급 독립기관인 환경보호청 EPA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체 건강과 환경보호가 자신들 임무라고 설명합니다. 미 연방 관보는 EPA가 환경에 대한 효과적이고 조율된 정부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설립됐고 살기 좋은 환경에 대한 공공 옹호자 역할을 하도록 고안됐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EPA는 임무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규정 개발과 집행, 보조금 제공, 환경 문제 연구, 파트너십 후원, 환경 교육, 그리고 정보 발간 등입니다. 하지만 멸종 위기종 보호법의 관리나 집행, 또 핵 폐기물 문제 해결 같은 일부 환경 관련 임무는 EPA 소관이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plans to use new limits on well-known pollutants such as coal ash to encourage the
EPA 조직은 크게 본부와 지역 사무소로 구성됩니다. 본부의 주요 부서로는 대기 방사능국, 화학 물질 안전 오염 방지국, 법 집행국, 국제 원주민 업무국, 토지 비상관리국, 연구개발국, 그리고 수질국 등이 있습니다. 지역 사무소는 미국 안에 10곳이 있고 각각 산하에 본부 부서와 비슷한 부서가 편제돼 있습니다. 그 밖에 EPA 산하에는 연구센터와 실험실도 있습니다. 연구센터는 EPA 보호 기준과 지침 대부분의 기초를 이루는 지식과 평가 그리고 과학적 도구를 개발합니다. 실험실은 국가 차원에서의 규제 이행과 준수 집행을 직접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 차량 연료 배출 실험실은 차량 표준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현 EPA 수장은 지난 2021년 3월에 취임한 마이클 리건 청장입니다. EPA 자료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EPA에 승인된 예산은 약 100억 달러입니다. 또 같은 기간 직원 수는 약 1만 5천 명이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환경보호청 EPA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바깥 활동이 절로 많아지는 계절이 됐습니다. 한국에도 도심에도 공원에도 나들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고요. 한강공원에는 자전거를 타면서 또 봄을 만끽하는 사람도 크게 늘었답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오늘은 한강 광나루 공원에서 시민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가르쳐주는 교실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 찾아갔습니다. 동혜원 기자입니다.
기어 연습을 할 적에는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이렇게 기어가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에서 같이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힘있게 출발!
광나루 자전거공원에서 자전거 변속에 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안전한 자전거 도로 이용을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속해서 운영해 왔는데요. 올해 교육은 자전거 교육기관인 K-벨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관한 자세한 얘기 K-벨로 백진웅 팀장입니다.
광나루 자전거 한강공원에서 이렇게 성인분들, 시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교육 대상으로 해가지고 매년 자전거 교육 진행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신청해주신 분들이 처음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에 대해서 이해를 위해서 자전거에 대한 안전교육을 일단 먼저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자전거 안전교육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타는 것들을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금방 배우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헬멧이나 안전보호 장비들이라든가 그런 안전적인 관련돼서 먼저 집중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실은 대상별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 기수당 총 4일간 교육을 진행합니다.
첫날 같은 경우에는 이론 교육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자전거에 대해 관련된 법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아셔야 추후에 자전거를 타시더라도 좀 더 안전하게 타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자전거는 도로 요통법상 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고가 났을 때는 자동차와 똑같은 형식의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전거라 해서 너무 교통법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과하시지 마시고 차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도로로 가는 게 원래는 법상으로는 이제 맞는데 도로에 자전거와 사람 표시가 같이 있는 거는 이제 자전거 겸용도로라 해가지고 인도와 같이 자전거도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관련 도로 안전 규칙을 설명해 더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한강에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뭐 요즘 공유 자전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나오시는데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 될 거는 이제 안전장구 착용, 헬멧 미착용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헬멧 착용을 먼저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고 가시거나 하면은 주변 소음이나 이런 것들의 안전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전거 타실 때만큼은 이어폰이나 이런 것들은 빼주시고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부딪히기 전에 벨이 있으시면 벨을 올려주신다든가 만약에 벨이 없다 아니면 긴급한 상황이다 하시면 육성으로 자전거가 지나간다든가 뭐 저는 좌회전합니다, 우회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외쳐주시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기도 편하고 이제 안전적으로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나 광나루 자전거공원은 일반 한강공원에 비해 공터가 넓고 또 연습할 공간이 충분해 교육은 매년 이곳에서 열리고 있고요. 이번 교육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무료 교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응도 아주 좋은 편이어서 참가자분들을 기수별로 선착순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아예 중심도 못 잡으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일단은 중심 잡기랑 그다음에 페달링 하는 방법 그다음에 브레이크 사용법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기 때문에 빨리 배우시는 편이긴 해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집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뭐 밀어주신다든가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안전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간 날은 한 기수의 마지막 교육 날이었고요. 박상돈 강사와 수강생들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자전거 주행 기술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에 배웠던 쭉 출발 준비, 천천히 가는 거, 발 수평 놓고 일어날 수 있으신 분들은 살짝 일어나 보고, 시선은 멀리 보시고, 자, 이제 어깨 힘 쭉 빼고. 처음에 이제 출발하는 자세, 중심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중심 잡기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또 단계별로다가 교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몸에 익힐 수가 있어요. 출발. 그다음에 정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지만이 또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지금부터 출발이 안 되면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당황스럽게 되고 또 뒤에 따라오는 라이더들한테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발 정지를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배웠던 출발, 정지, 장애물 극복하는 수평 놓고 일어나는 연습, 그다음에 좌회전, 우회전 이런 자세들에 따라서 본인들이 연습을 그동안 했던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교육 마지막 날이 되자 이제는 제법 자전거를 능숙하게 타는 수강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연습하며 수없이 넘어지기도 했지만 수강생들은 자전거 타기에 성공한 다른 사람들을 응원해주기도 했는데요. 송파구에 사는 장민자 씨도 이날 성공했습니다.
어머, 제 어디? 아, 세상에.
아니, 내 발로 페달을 밟고 가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요, 첫날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본부장님이 4일만 되면 끝까지 된대요. 어제까지도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 돼요. 기분이 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61살이거든요. 근데 남들이 이제 자전거 타는 모습도 되게 보니까 너무너무 부럽고, 특히 이제 따릉이 같은 거를 잠깐 탔으면 좋은데 전혀 안 돼서 신청을 했는데 된 거예요. 1차로. 처음에 많이 이제 자전거 타면서 다치잖아요. 다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겁이 나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본부장님하고 여기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속 용기를 주고 하니까 되네요.
자전거 타기에 성공한 수강생들은 마치 아이처럼 기뻐했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본 강사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게 저희들을 교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에요. 처음부터 뭐 자신감 없이 하다가 또는 두려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부터 본인이 스스로 페달을 돌릴 수 있을 적에 그 감격이 말도 못하는 거죠. 지금 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자전거를 뭐 최대한 뭐 많은 거를 기억을 하지만 이제 이분들이 이걸 그대로 또 연습을 계속 하시면서 자전거를 계속 접하면서 탔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어떠한 그런 기회가 되어지지 않으면 또 스스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전신 근육을 사용해 근력의 향상과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요. 김가연 씨 또한 건강을 위해 자전거 타기를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벅지 근육 다 전체적으로 되니까 이건 필수로. 난 무조건 오래 해야 돼요. 나중에는 허벅지가 진짜 아프더라고요. 아, 이게 이렇게 운동이 되는구나. 그거를 어저께 알았어요. 아, 일단은 집 주변부터 우선 다니고 싶고 팔당이라든가 그게 이제 꿈이죠. 그냥 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강 공원. 그리고 집에서 송파구 오금동인데 주변에 둘레길이 있어요. 거기도 다 연결돼 있더라고. 자전거 도로가. 아, 나 그렇게까지 좀 할 수 있을까? 꿈이지만 해보려고요. 이번에 올해는 죽어도 해야 돼. 왜냐면 내일 모레 70인데다가 운동은 해야 되고 필수고 내가 살 길은 운동밖에 없다.
그리고 자전거 타기가 오랜 시간 동안 로망이었다는 한 서울 시민도 있었는데요. 손유경 씨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으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우지를 못해서 다른 분들 이렇게 타는 걸 보면 나도 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정말 너무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제일 많이 넘어진 사람일 것 같아요. 워낙 제가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남들보다 느리게 가면 되지 않을까. 선생님들이 안전을 제일 중요시 하시는 것 같고 처음부터 이 브레이크 잡는 거, 그다음에 안전하게 착지하는 거, 이거 안전이 우선이라고 해주셔서 그리고 이제 겁이 나면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그런 거 먼저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용기를 내서 푼 것 같아요. 예, 이제 처음에는 안장을 좀 낮추어서 시작하니까 일단 두려움이 좀 적었던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뭐 흔들리거나 쓰러질 것 같으면 일단 다리를 이렇게 땅에 대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계속 이렇게 안전하다고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서울의 한강공원을 여유롭게 라이딩하는 것이 큰 바람이라고 전했는데요.
그 사실은 아직도 잘 안 믿겨요.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내가 나 혼자서 이렇게 굴려서 뭐 지금 아직 방향도 잘 못 잡지만 어쨌든 내가 바퀴를 굴려서 갔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 저한테는 로망인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것. 그런데 이제 못했던 거.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고 그 이제 용기를 내서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아직은 제가 너무 못하고 큰 욕심 없이 공원에서 올림픽 공원에서 이렇게 탈 수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다 그런 마음인데 여기 또 강사님께서 열심히 하면 한강공원에도 나갈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씩 차근차근 해보려고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행운을 빌어요. Good luck 이라는 표현 외에도 이 luck, 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leg라는 단어로 행운을 빕니다 라는 표현 할 수 있다는 것 대화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시작합니다.
I hear you have a leg up on the competition.
I'm not sure. The last leg of this race is the hardest.
But the boss thinks your idea has legs.
Maybe, but this project will cost an arm and a leg.
Doesn't matter. Go break a leg. I hear you have a leg up on the competition.
나는 당신이 그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떤 경쟁에서 상대방보다 앞서 있을 때 leg up, leg up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I'm not sure. The last leg of this race is the hardest.
잘 모르겠어요. 그 마지막 부분이 가장 힘든 경기예요. 여기서 leg는 segment, 부분을 말합니다.
But the boss thinks your idea has legs.
그러나 보스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Has legs. 다리들을 가지고 있다. 계속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Maybe. But this project will cost an arm and a leg.
아마도 그러나 이 사업 계획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Cost an arm and a leg. 팔과 다리를 살 만큼 비싸다 이런 뜻입니다.
Doesn't matter. Go break a leg.
상관없어요. 행운을 빕니다.
The expression to break a leg. This may sound violent, but it is not.
To break a leg. 다리를 부러뜨려요. 듣기에 폭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We often say this to wish people good luck.
이 말은 행운을 빌 때 쓰는 말입니다.
In the theater, you should never wish an actor good luck. That is considered to be unlucky.
무대에서는 배우에게 good luck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행을 가져올 거라 간주됩니다.
They have strange customs.
그들은 이상한 관습을 갖고 있어요.
Instead, you should say to them, break a leg.
Good luck이란 말 대신 break a leg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But even if you are hardworking and gifted, you may also need something else to succeed on Broadway. Luck.
만약 당신이 재능 있고 열심히 해도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하려면 행운도 필요합니다.
Maybe that is why theater people are so superstitious.
아마 그래서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미신적일 겁니다.
They have customs or behaviors that many non-theater people may find strange.
그들의 관습이나 행동은 대다수 연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상하게 보입니다.
It may come from the theater, but you can say it to anyone who needs a little luck.
Break a leg. Break a leg라는 표현이 극장에서 나왔을지 모르지만 행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You can tell a friend to break a leg before they give a speech at a wedding or a big presentation at work.
결혼식에서 연설 전인 친구에게나 회사에서 큰 프레젠테이션, 설명회를 앞둔 친구에게 break a leg, 행운을 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한 번 더 오늘의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I hear you have a leg up on the competition.
I'm not sure. The last leg of this race is the hardest.
But the boss thinks your idea has legs.
Maybe, but this project will cost an arm and a leg.
Doesn't matter. Go break a leg.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어떤 경쟁에서 상대방보다 앞서 있을 때 leg up이라는 표현, has legs, 다리들을 가지고 있다, 계속해서 관심을 끌고 있다, cost an arm and a leg, 팔과 다리를 살 만큼 비싸다, break a leg, 행운을 빕니다. 레그가 사용된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